고린도후서 14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주님의 새 창조를 위한 화해의 사역을 위임받음 5장 16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주님의 새 창조를 위한 화해의 사역을 위임받았음을 봅니다. 3장과 4장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자격에 관해 말한 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휴고되기 위한 그의 기대와 그분을 위해 일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순히 그분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열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연히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완전히 되돌리는 사역을 갖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사역입니다. 문맥에 따르면 화해의 사역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성숙되어 휴고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사도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되돌리도록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화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화해의 두 단계가 있음을 봅니다. 타락한 인류는 첫 번째 단계만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의 사역을 말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는 화해의 두 단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두 단계는 장막에 있는 두 휴장에 의해 예표되어 있습니다. 장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휘장은 히브리서 9장에서 첫 번째 휘장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기 번역에서 우리는 이 첫째 휘장을 막이라고 했습니다. 막의 기능은 소극적인 것들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것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휘장, 즉 지성소를 성소와 분리시키는 휘장은 막이라 하지 않고 휘장이라 부릅니다. 장막 밖의 구역은 외부 뜰이었습니다. 예표에 의하면 외부 뜰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뜰 안에 있는 장막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으니 그곳이 장막입니다. 온 인류는 세상, 즉 장막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할 때 그는 제단 앞에 나옵니다. 제단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예표는 속죄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의 완성에는 구속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뜰에는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 들어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구속받고 씻음을 체험한 순간 그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장막을 통과하는 것은 죄인과 거스르는 자가 하나님께 되돌려지고 그분과 화해하는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믿는 이들은 한때 죄인들이었으며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소에 있었고 지성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이들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에서 바깥길은 애굽과 일치하며 광야는 성소와 일치하며 좋은 땅 곧 가나안 땅은 지성소와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간 것은 외부 뜰을 떠나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고린도 믿는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이들 믿는 이들도 혼안에서 특히 생각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혼의 성소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 안으로 이끌려는 목적으로 이들 두 서신을 썼습니다. 영은 또한 좋은 땅과 지성소와 관련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화해의 첫 번째 단계는 체험했지만 두 번째 단계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고린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휘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의하면 이 휘장은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고린도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졌고 생명 안에 성숙했던 바울과 그 외외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 살았으며 물을 익어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분을 향해 삶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그들은 단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또한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화해시키기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누구든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화해되지 못한 자들을 그분께 되돌리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로 되돌려져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큰가 작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화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사람들을 온전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온전히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육체를 따른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것은 예창자에 따라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영을 따라 아는 것은 새 창조에 따라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전에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분을 나사렛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육체를 따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후에 바울의 관념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영을 따라 그분을 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도들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고 영을 따라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창조임.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들은 새 창조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6절에서 언급한 것을 확증합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속한 옛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지나갔으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분과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옛 창조에는 거룩한 생명과 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믿는 이들은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의 옛 본성을 따른 것이 아닌 거룩한 생명의 새로운 본성을 따른 새 창조입니다. 보라, 그들은 새 창조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새 창조의 놀라운 변화를 주시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옛 것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육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편으로 그들을 옛 창조로 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그들을 새 창조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갔으며 그들은 새 창조였습니다. 화해의 사역의 위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18절은 계속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은 14절부터 21절에 언급된 모든 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기원자이시며 창시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로 그분을 향해 살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사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해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어 사람을 하나님께 화해케 하기 위해 그분을 대신하여 위임을 받아 그들로 하나님의 의가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해 새 창조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화해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화해의 두 단계를 다 체험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그분 자신과 화해케 했으며 그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되돌려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사역을 가졌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는 이들을 화해의 완전한 체험 안으로 이끌려고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그들을 외부의 뜰에서 장막 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성거리던 곳인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말씀은 사역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신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도들의 분명한 사역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표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 세상이며 20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되었지만 더욱 진보하여 화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 단계는 죄인으로서 죄로부터 하나님께 화해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이 방면에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며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 위의 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사는 믿는 이들의 육으로부터 하나님께 화해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 즉 인격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로써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분에 대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제거됨으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두 방면에 의해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두 단계가 장막의 두 휘장에 의해 분명히 묘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장막은 막이라 불립니다. 죄인은 속죄하는 피의 화해를 통해 이 막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끌려집니다. 이는 화해의 첫 단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 휘장은 여전히 그를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 휘장은 그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끌려질 수 있도록 갈라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미 갈라진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목표는 이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로 영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은 외부뜰에 있는 거스르는 자들에게나 죄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스럽고 고린도의 믿는 이들이여, 너희는 더욱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 너희가 그분과 이미 화해되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 너희가 화해하기는 했으나 너희는 반밖에 화해하지 못했다. 너희는 화해의 첫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 너희는 두 번째 단계로 계속 나아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외부뜰에서 성소에 이르는 화해를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지성소 안에 계신다. 너희는 한 휘장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다른 휘장이 있다. 이 휘장은 너희 자신이며 너희 육이며 너희의 천연적인 생명이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너희 고린도인들은 여전히 육적이다. 너희가 육신 안에 있는 한 너희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휘장과 천연적인 생명의 휘장이 너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지성소 안에 이르지 못했다. 고린도인들이여, 나의 부담은 이 두 번째 휘장이 이미 찢어졌으며 너희가 자신의 육을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너희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부분적으로밖에 화해하지 못한 너희에게 이 말을 명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라. 화해의 근거.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함.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접촉하거나 인격적인 체험에 의해 체험적인 방법으로 죄를 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지 지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아는 것보다 종종 더 깊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어느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께서 그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체험에서 곧 직접적인 접촉에서 주 예수는 죄와 관계가 없으며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심.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스르는 자인 사탄으로부터 나와 사람 안으로 들어왔으며 사람을 죄인 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죄 자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로마서 8장 3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타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은 이미 타락했었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이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 되셨을 때 그분이 죄가 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육신인 우리는 실제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있는 상태이거나 죄인들일 뿐 아니라 죄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계셨음을 봅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의 모양으로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노뱀의 예표에 의해 상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들은 독 있는 뱀의 본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된 뱀을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뱀은 우리의 대치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분명히 가리키는 것처럼 장대 위에 있는 이 뱀은 우리를 위해 들리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서 들리셨습니다. 더욱이 노뱀이 뱀의 모양은 있으나 뱀의 독성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죄의 육신의 모양은 가지셨으나 실제로 죄의 본성은 없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뱀의 모양은 있었으나 뱀의 본성은 없으셨습니다. 우리로 화해의 첫 단계를 체험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진보하여 심지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한 가지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또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고 죄에 버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화해의 첫 단계를 성취했으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은 두 번째 단계를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객관적인 방면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그분의 죽으심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과 관련됩니다. 이 주관적인 방면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죽음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방면에서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있으나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은 우리를 죽음에 넣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천연적인 사람을 정죄하셨습니다. 더욱이 휘장, 천연적인 사람, 천연적인 생명, 육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을 통해 찢어졌습니다. 죄가 정죄받고 휘장이 갈라졌을 때 우리는 끝났습니다. 결국 두 번째 휘장은 치워졌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알아서는 안 되며 영을 따라서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 있는 바울의 관념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되돌릴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상황과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이름만 되돌려졌습니다. 그들은 바깥 마당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상황은 좀 낫습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려졌습니다. 참되게 구원받고 피로 씻음받고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소 안으로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육신 안에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살고 있으며 어떤 이는 여전히 심각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바깥 마당으로 이끌러 올 수 있을 뿐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성소 안에 있던 자들에 의해 그곳에 이끌려졌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얼마만큼 가까이 이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화해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 의해 하나님께 이끌려진 자들은 당신이 진보한 것 이상으로 진보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소 안에 들어갔으면 당신은 다른 이들을 그곳에 이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소 입구에 있다면 당신은 다른 이들을 그 입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성소의 중앙에 있다면 당신은 다른 이들을 그곳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우리 자신이 전진한 만큼밖에는 다른 이들을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에 있는 바울의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지성소 안으로 이끌려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완전하고 온전하게 화해시켰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완전하고 온전하게 화해시키는 위임을 주셨다. 우리가 그분과 이 정도까지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같은 정도로 화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최고도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모든 휘장들은 사라졌으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했으며 또한 3일 하나님으로 온전히 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성된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나타남과 복음의 광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며 또한 그들은 성숙하고 무르익어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와 열망은 그분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되돌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또한 그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됨. 결국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려진 자들은 최상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며 심지어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5장 21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로서 이는 우리로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인들, 심지어 죄 자체인 사람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며 의로운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그분을 향하여 사는 새 창조가 되게 합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몸을 조성하는 그분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놀라우신 업적에서 비롯된 모든 영광스러운 결과를 소유하신 이 같은 그리스도를 사역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찬양과 영광이 그분께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안에서라는 말씀은 단지 위치적으로만이 아닌 부활 안에서 유기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한 한 사람으로부터 나서 죄가 되므로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의 육신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을 정죄하심으로 우리로 그분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대적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의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얻기를 갈망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들과 귀신들의 눈앞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일이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누림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가 될 정도로 낮게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지 죄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지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이 어떠한 화해입니까? 이 누림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거룩한 시온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